제7부 혼의 분석 첫 번째 감정
1장 믿는 이와 감정
믿는 이가 십자가에 의해 성령의 철저한 작용을 거치기 전에도 죄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가질 수 있지만 그는 여전히 혼에 속하고 자기의 생명, 곧 그의 타고난 생명을 이기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우리는 혼적인 믿는 이의 생활과 일에 대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에서 믿는 이의 혼적인 행동을 한번 신중하게 살펴보았다면 우리는 혼적인 사람의 행함이 감정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혼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세 가지 큰 부분으로 나뉜다는 것은 사실이나 혼적인 믿는 이들 중에는 감정에 속한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혼적인 생활의 대부분이 감정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감정이 차지하는 부분이 생각과 의지보다 더욱 많고 또 세상 사람의 매일의 생활 가운데 감정이 차지하는 것이 혼의 다른 부분보다 특별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적인 믿는 이들의 모든 행동이 거의 다 감정에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의 작용. 우리 사람의 느낌과 즐거움과 상쾌함과 기쁨과 흥분과 감탄과 감촉과 자극과 좌절과 괴로움과 근심과 답답함과 고뇌와 슬픔과 번민과 불안함과 조급함과 정열적임과 냉랭함과 사랑과 사모와 욕심과 긍휼과 자비와 애호와 좋아함과 취미와 욕망과 기대와 교만과 두려움과 후회와 미움 등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감정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사고하는 기관으로서 우리가 상상하는 면에 이른 모두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의사를 정하는 기관으로서 결정에 관한 모든 일은 다 의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이로 말미암은 일 외에 사람의 모든 작용은 다 감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천만 가지 다른 느낌들은 모두 감정의 작용들입니다. 감정의 범위가 심히 광대하기 때문에 혼적인 믿는 이들은 거의가 감정적인 믿는 이들입니다. 우리 사람의 감정이 포함한 범위가 광대하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성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제 감정을 애정, 욕망, 느낌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세 부분은 감정의 세 부분의 기능을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믿는 이가 이 세 방면의 감정의 작용을 이길 수 있다면 순결한 영적 생명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사람의 감정은 바로 평상시 우리가 말하는 칠정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 마음속의 각종 느낌들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이 사랑이든 미움이든 즐거움이든 슬픔이든 흥분이든 좌절이든 흥미롭든 평범하든 이것들은 우리 마음속의 각종 느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다 감정에 속한 것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감정 속의 각종 느낌을 주의해 보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를 볼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마도 감정같이 변덕스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1분 전에 느낀 것이 1분 후에 느낀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정은 느낌에 따라 변합니다. 느낌은 가장 변덕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사람이 감정에 의해 산다면 그의 생활에는 원칙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종종 일종의 반감작용이 있습니다. 이 뜻은 사람의 느낌이 어떤 것에 대해 작용한 후에는 일종의 반감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극한 기쁨이 슬픔으로 변하는 것이 이에 대한 하나의 예입니다. 큰 흥분 후에는 크게 좌절하기 일쑤입니다. 뜨거운 정열 후에는 물러서는 느낌이 있는 법입니다. 감정의 방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무엇을 사랑했다가도 한동안 지난 후에 어떤 것에 영향을 받고서는 본래의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심한 미움이 생겨나게 됩니다. 믿는 이의 감정적인 생활. 감정적인 생활의 작용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감정이 얼마나 정함 없이 요동하며 의지할 만하지 못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가 영을 의지하여 살지 않고 감정으로 산다면 오르락내리락하는 방식의 생활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믿는 이는 자신의 생활을 인해 괴로워하는데 이는 그의 체험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 그는 3층천에 있고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가도 때로는 하락하여 세상의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의 생활은 항상 이렇게 높았다가 낮아집니다. 밖에 무슨 큰 일이 그를 변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뜻에 안 맞는 일을 당해도 그는 즉시 대적할 길이 없이 타락하고 맙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닌 믿는 이가 감정의 지배를 받고 영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의 감정이 그의 생활의 요소가 되었고 그 요소가 아직 십자가에 넘겨지지 않았으며 그의 영이 아직 성령의 능력 주심으로 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 이의 영은 여전히 약해 있고 영이 그의 온 존재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을 2차적인 위치에 두고 완전히 영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 믿는 이가 성령에 의해 감정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모든 것의 주로 영접한다면 그는 오르락내리락하는 생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믿는 이의 생활에서 감정은 가장 큰 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이가 영을 좇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영을 좇아 행하기 위해서 믿는 이는 영의 모든 지시하심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영의 지각은 섬세하고 미세하며 예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믿는 이가 조용하고 전이라며 가르침을 받는 자세로 영의 직감 속에 있는 계시를 살피지 않는다면 결코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이 완전히 안정되는 것이 영을 좇는 데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믿는 이의 감정이 풍성함으로 영의 작은 지각은 감정에 의해 혼란되며 결국 믿는 이에 의해 소홀히 여겨집니다. 우리는 영의 음성이 너무 작다고 나무랄 수 없습니다. 사실 영의 지각은 우리가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단지 다른 느낌들이 혼잡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이가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안정하게 두는 사람은 직감의 음성을 살펴서 아는 것이 아주 용이한 일임을 볼 것입니다. 감정의 기복은 믿는 이에게 해를 끼쳐 영을 좇아 행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또한 직접 육체를 좇아 행하게 합니다. 한 면에서 영을 좇아 행하지 못한다면 자연히 육체를 좇아 행하게 되는 법입니다. 믿는 이가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그는 천연적인 감정의 충동에 의해 살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영의 인도가 멈출 때에 감정이 인도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때의 믿는 이는 감정을 영감으로 착각하고 혼의 충동을 영의 감동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감정적인 믿는 이는 진흙이 가득한 호수와 같아서 누가 흔들어 놓지 않을 때는 물이 매우 막습니다. 그러나 일단 어떤 것이 흔들면 즉시 더러워집니다. 영감과 감정. 많은 믿는 이는 영감과 감정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구분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감정은 외부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온 것이고 영감은 성령께서 사람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컨대 믿는 이가 아름다운 대자연을 볼 때에 속에 자연이 경치가 아름답다는 상쾌한 어떤 느낌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감정입니다. 혹은 믿는 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에 속에 자기를 매혹하는 힘이 있는 기묘한 느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감정입니다. 이 아름다운 경치나 사랑하는 사람 등은 외부의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온 모든 느낌은 감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감은 이와 다릅니다. 영감은 오직 안에 있는 성령의 영향을 받습니다. 오직 사람의 영 안에 거하는 성령만이 사람의 영에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감동은 모두 안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감은 아름다운 경치나 사랑하는 자의 자극을 필요로 하지 않고 가장 냉철한 환경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감정은 어떤 도움이 없을 때 즉시 좌절됩니다. 그러므로 감정에 속한 믿는 이는 모두 환경을 따라 사는 믿는 이입니다. 그들은 자극과 격려가 있어야만 전진하고 그런 것들이 없을 때에는 즉시 멈춥니다. 그러나 영감은 밖에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밖에 있는 환경의 작용이 감정에 자극을 줄 때에 도리어 믿는 이의 영감과 감정을 혼란시켜 어떤 것을 쫓아가야 할지를 모르게 합니다. 믿는 이는 또한 잠잠하고 자극이 없는 것이 영적이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사람을 흥분하게도 하고 좌절하게도 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감정이 자극을 줄 때에 우리는 흥분되지만 그러나 감정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에 우리는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감정이 자극을 줄 수 있듯이 또한 잠잠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자극이 감정에 속한 것이듯 잠잠함도 감정에 속한 것입니다. 많은 때에 믿는 이는 감정의 여러 작용 때문에 많은 오류를 범합니다. 그가 그러한 상태에서 깨어난 후에는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게 될 것이며 그것을 신령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때에 감정의 자극은 일종의 흥분된 상태에 대한 반작용을 낳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은 믿는 이를 잠잠하게 합니다. 이러한 잠잠함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자녀에 대하여도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이럴 때에 믿는 이의 겉사람은 활동하기를 싫어하고 영의 생명이 밖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영을 둘러싸게 됩니다. 이러면서도 믿는 이는 자기가 영을 쫓아 행하고 있다고 오해하며 과거의 열광이 없어지고 아주 냉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가 감정을 쫓아 행하는 단지 다른 면으로 변한 것인 줄이야. 그러나 믿는 이가 냉철해지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대다수의 믿는 이는 감정에 의해 자극을 받습니다. 그들은 자극을 받으므로 정상 궤도에서 빗나간 행위를 갖습니다. 만일 그들의 마음이 잠잠해질 때에 감정의 자극을 받은 행위를 회상한다면 그들 스스로도 웃음이 나오며 무의미한 행동을 한 것을 알게 됩니다. 감정에서 유발된 일은 거의가 이렇습니다. 돌이켜보면 자신을 부끄럽게 느끼고 자신의 무례함을 후회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믿는 이가 감정의 자극을 받을 때 감정을 죽음에 넘기며 감정의 다스림을 벗게 하는 영의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이가 감정을 쫓아 행하는 원인으로는 다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는 이가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영을 쫓아 행한 체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의 자극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그는 노련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이 자극할 때마다 그것이 감정의 자극인 줄 알면서도 거절하지 못하고 거의 감정에게 끌려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영에 직감의 반응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믿는 이의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감정을 따르고 직감을 제쳐놓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감정은 갈수록 자극을 받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고 임의로 행하고 맙니다. 이런 사람은 일이 지나간 후에 항상 한 번은 회개합니다. 둘째는 믿는 이가 체험에서 영과 혼의 구분을 갖는 경우입니다. 이런 믿는 이는 감정의 자극을 받을 때에 그것이 혼에서 유발된 것임을 알고 즉시 거절합니다. 그러나 이런 믿는 이도 감정을 쫓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된 것으로 인함입니다. 만일 믿는 이가 영적이지 못하고 첫 번째 상태와 같다면 믿는 이는 감정의 강렬한 느낌에 의해 정복당하게 됩니다. 만일 믿는 이가 이미 영적이라면 많은 때에 그의 감정은 영의 지각으로 둔갑합니다. 겉으로 볼 때 이 둘은 믿는 이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똑같습니다. 무지함과 속임을 당한 연고로 믿는 이는 많은 혼적인 행위를 갖게 됩니다. 믿는 이는 자신이 영을 좇아 행했다면 그의 모든 행위가 원칙에 따라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는 영은 법칙이 있고 궤도와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을 좇아 행하려면 반드시 영의 법칙을 좇아 행해야 합니다. 영의 원칙 안에 예와 아니오 같은 일정한 기준이 있는 법입니다. 만일 예이면 날씨가 흐리든 맑든지 예입니다. 만일 아니오이면 흥분하든 좌절하든 다 아니오입니다. 그러나 만일 믿는 이가 감정을 온전히 죽음에 넘기지 않았다면 그의 생활은 일정한 원칙이 서지 않으며 불안정한 느낌을 따라 살고 일정한 원칙도 없게 됩니다. 원칙적인 생활과 감정적인 생활은 완전히 상반됩니다. 감정을 좇아 행하는 믿는 이는 원칙과 일반적인 이치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오직 자기 느낌만을 주의할 뿐입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사랑하는 것이라면 평상시 분명히 사리에 맞지 않는 일, 즉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도 유혹을 받고 가서 행합니다. 만일 그가 냉담하고 우울하며 좌절했었다면 그가 해야 할 것을 자기 느낌에 일치되지 않는다고 하며 행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주의해 보았다면 자기의 감정이 얼마나 변덕스럽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럴 때에 그는 감정을 좇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영의 원칙이 자기 느낌에 일치되면 준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절하는 것은 영적인 생활의 큰 대적입니다.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원칙을 떠나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믿는 이의 확실한 특징은 자신의 어떠한 환경에서도 변치 않는 그의 안정됨입니다. 밖에 어떤 일이 발생하든 혹은 그가 어떤 자극을 받든 그는 안연히 처하며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마음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자극을 받던 그의 감정이 이미 십자가의 다룸을 받고 그의 의지와 영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모든 느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부로부터 온 자극이 그를 요동시키지 못합니다. 만일 믿는 이의 감정이 십자가로 처리되지 않았다면 그는 아주 쉽게 외부 세계의 영향과 지배를 받으며 요동함과 자극을 받게 됩니다. 감정은 쉽게 변하기 때문에 감정의 지배를 받는 믿는 이도 남보다 쉽게 변합니다. 외부의 어떤 것에 놀라거나 일이 좀 많아질 때에 믿는 이의 행동은 당황하고 속수무책이 됩니다. 만일 믿는 이가 실제로 완전한 데에 이르기 원한다면 그의 감정 안에서 더 깊은 십자가의 운행을 허락해야 합니다. 만일 믿는 이가 하나님은 결코 불란함 중에 그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많은 문제가 불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은 많은 오류에서 믿는 이를 보호합니다. 마음이 파도같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감정이 자극받을 때 믿는 이는 결코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시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의 자극이 심할 때 그것을 좇아 행하면 항상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또한 생각은 가장 감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불안해질 때 우리의 생각은 믿을 만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생각이 무능하게 될 때 우리는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동시에 양심도 믿을 만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감정이 작용할 때 생각은 혼미하게 되고 양심의 판단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정확성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믿는 이가 무엇을 결정하거나 어떤 행동을 취한다면 그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대부분 나중에 후회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믿는 이는 의지로 이러한 느낌을 거절하고 중지시키며 대항해야 합니다. 감정이 끓어오르지 않고 잠잠해질 때에 이를 결정하십시오. 이와 마찬가지로 믿는 이는 또한 감정이 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감정이 평안하고 고요하지만 우리가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므로 감정의 작용을 일으키고 맙니다. 이러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역시 우리의 영적 생명에 큰 손상을 줍니다. 우리 혼, 즉 감정의 평안하고 고요함을 분란하게 하는 모든 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정이 끓어오를 때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또한 감정을 끓어오르게 하는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예외적인 작용도 있기 때문에 어느 때 무슨 일을 하는 것은 틀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영의 인도를 받지 않고 냉철한 감정의 인도를 받는다면 그 일을 마친 후에 필히 감정의 활동을 유발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체험 있는 사람은 때때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접하거나 편지를 쓸 때에 감정이 끓어오르는 것을 시인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 밖의 일입니다. 감정과 일. 우리는 오직 영만이 영적인 일을 할 수 있고 영에 의하지 않는 일은 영적 가치가 없다는 것을 다른 데서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시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심리입니다. 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심리학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말과 교리와 태도와 해설이 사람의 심리와 일치된다면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심리는 사람의 감정의 작용입니다. 어떤 때에는 이것이 약간의 도움이 되지만 감정만 의지하는 일은 아무런 영적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거듭남, 즉 영의 거듭남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죽은 영을 살리지 못하고 창조되지 않은 생명인 하나님 자신을 얻게 하지 못하며 성령으로 거듭난 영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은 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일입니다. 만일 믿는 이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일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면 마귀를 경배하라고 권하는 것이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그 결과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의 심리는 결코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의 심리 또한 자신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일하시지 않는 것은 다 공허한 것입니다. 믿는 이는 자신의 감정이 타고난 것에 속할 뿐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에 속하지 않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5. 성도들이 참되게 자기의 감정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감정의 힘인 눈물과 비애와 울음 등 기타 감정의 표현으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감정의 모든 작용은 사람들의 어두워진 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결코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을 주의하지 않고 감정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일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남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것을 산출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심리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여 사람의 감정을 격동케 하여 과거 자기의 역사를 애통해야 하고 슬퍼하며 수치스러워하며 장래의 형벌을 두려워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리스도인과의 왕래를 사모하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등의 일로 즐겁게 하는 종교의 흥미를 갖게 할 수는 있어도 결코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취미이든 애통이든 슬픔이든 수치스러워하는 것이든 두려움이든 앙망하는 것이든 사모함이든 긍휼히 여기는 것이든 즐거움이든 이 모든 것은 감정의 다른 작용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도 영이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아직 직감으로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의 안목으로 본다면 앞에서 언급한 것들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높은 등급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의 감정의 작용에 불과하며 그가 거듭났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거듭남의 첫 번째 표현은 바로 직감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즉 그의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태도를 바꾸고 좋은 느낌을 가지며 우리가 앞에서 말한 모든 것들을 소유하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들은 거듭남이 아닙니다. 만일 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오늘날 우리의 목적이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하는 것임을 기억한다면 그들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찬성하고 기독교에 대해 호감을 갖게 하기 위해 자기의 감정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결핍된 것이 하나님의 생명, 곧 영의 부활이라는 사실임을 분명히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으로 말미암은 일들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그 변화는 자기 자신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람은 결코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 자기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목적은 영적인 방법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것의 실제를 보기 바랍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 영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영적인 방법으로 이 목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감정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자가 예언하거나 기도할 때에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물론 이에 대해 여러 가지 학설과 견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견해가 옳은지를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도의 의도는 감정의 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의 의도는 모든 감정의 활동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여자가 예언하거나 기도할 때에 사람의 감정을 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말한다면 단지 머리를 가리는 것이지만 영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이는 모든 감정적인 것을 죽음에 넘기는 것입니다. 비록 성경은 형제들이 육신적으로 머리에 수건 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나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형제들도 자매들과 같이 머리를 덮어야 합니다. 이로 보건대 감정은 주의 일에 가장 잘 표현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도는 이러한 금지령을 내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인 일에서 매력, 즉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천연적으로 매력 있는 것은 천사같이 남보다 우세하고 일의 효과에 있어서도 남보다 뛰어난 결과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천연적으로 매력이 없는 사람은 흠 있는 천사같이 성공적인 결과의 비율이 남보다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사도의 뜻은 천연적인 매력이 있든 없든 혼적인 인간의 모든 것과 천연적인 모든 것이 덮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주님의 종은 자매들의 이런 사례에서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매력이 우리의 영적인 일을 돕지 못하고 천연적으로 매력 없음도 우리의 영적인 일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매력을 생각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을 박탈해가고 자신의 매력 없음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영을 쫓아 행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주님의 종들이 영을 쫓아 행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일한 모든 결과는 다 공허한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종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 능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감동력은 실제로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대해 죽는다면 믿는 이는 감동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 능력을 상실하는 이유는 너무 감정을 사용하고 지나친 욕망과 애호와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믿는 이가 자기의 감정을 따라 살지 않고 범사에 자기 욕망과 자기를 즐겁게 하는 행위를 죽음에 넘긴다면 그의 생활에서 강함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닌 더 깊은 십자가의 운행만이 우리가 영적 능력으로 충만되도록 합니다. 우리 자신의 욕망이 십자가의 처리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될 때에 영적인 능력은 자연히 우리 몸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일에 있어서 믿는 이가 감정을 이기지 못한다면 결국 감정이 많은 방법을 동원하여 믿는 이의 전진을 가로막게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세력이 존재하는 한 믿는 이의 영적 능력은 감정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가장 높은 뜻도 성취될 수 없습니다. 감정은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일의 진전을 저지합니다. 이제 우리는 육신의 피로를 예로 들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 우리의 휴식이 단순히 우리 육신의 피곤함 때문이고 어느 때가 감정의 피로 때문이며 어느 때가 육신의 피로와 감정의 피로 둘 다 때문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어떤 부분이 지나치게 일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곤할 때 휴식을 취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휴식이 육신의 피로 때문인지 감정의 피로 때문인지 아니면 육신이 약간 피곤하지만 감정이 피곤하다는 핑계로 휴식을 추구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휴식이 실제로는 게으름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물론 사람의 육신과 생각과 영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는 이는 결코 감정 속에 있는 악한 성품에서 나온 게으름 때문에 휴식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게으름과 지루함이 육신의 피곤을 미끼 삼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의 감정은 쾌락을 좋아하고 자기를 즐겁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합당한 휴식 속에 감정이 침입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감정의 정상적인 기능. 만일 믿는 이가 그의 감정 속에 십자가가 더 깊이 운행하게 한다면 그는 자신의 감정이 영의 장애가 되지 않을 뿐더러 더욱 영과 동역하게 됨을 볼 것입니다. 십자가는 감정의 모든 천연적인 생명을 처리하고 새롭게 함으로써 감정이 영의 도구가 되게 합니다. 전에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은 감정이 없는 영이 아니고 도리어 그의 감정은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표현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기 전에 사람의 감정은 자기 뜻을 따라 행하고 영의 도구가 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정결케 된 후에 사람의 감정은 영을 표현하는 기관이 되고 감정을 통해 영이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나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영은 사랑과 사람에 대한 동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감정을 필요로 하고 또한 직감의 활동을 감지하기 위하여도 감정이 필요합니다. 영의 지각은 안정된 감정의 느낌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이 영에 순종할 때 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게 됩니다. 어떤 믿는 이는 감정에 의해 살아서는 안 된다는 진리를 깨달은 후에 영적인 생활을 무정한 생활로 오해해서 목석과 같이 무정한 사람이 되도록 감정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믿는 이는 결코 감정을 죽음에 넘기고 완전히 영을 쫓아 사는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내 말은 강철과 돌같이 무정하고 강한 믿는 이라야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의 칭호를 무정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사실은 가장 부드럽고 남에게 동정을 표할 수 있으며 가장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알며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믿는 이가 감정을 십자가에 넘길 정도로 완전히 영적으로 되었다는 말은 이제부터 그가 감정을 잃어버리고 감정이 없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에 속한 믿는 이의 사랑이 남보다 많다는 데에서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은 그 감정이 보통 사람과 다를 뿐 결코 무정한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혼을 십자가에 넘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혼의 생명이지 혼의 기능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의 혼의 기능이 못 박히고 상실되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주장하고 느끼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혼생명을 잃어버린다는 뜻은 우리가 전일하고 지속적으로 천연적인 생명을 의지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해 살고 더 이상 자아와 자기 원함을 좇아 살기 원치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두 가지 나눌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십자가의 죽음은 없애고 소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거침으로 혼 생명 안에 포함된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등이 없어지고 소멸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은 그것들이 주님의 죽음 안에서 천연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생명 안에서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죽음과 부활은 혼의 작용과 기관으로 본래 그것들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새롭게 됨으로써 주님께 쓰임받게 합니다. 그러므로 영에 속한 사람은 감정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의 감정은 오히려 새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어진 가장 완전하고 고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그의 이론이 잘못되었음을 뜻할 뿐 절대로 그의 영성의 체험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은 그 불타는 본성과 열광적인 본성과 불란한 본성이 제거되므로 완전히 영에게 순복되도록 십자가의 일을 거쳐야 합니다. 영이 감정의 작용을 지배할 권위를 갖는 것이 십자가의 최종 목적입니다.